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로코 내무부가 어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862명, 부상자는 최소 2,562명입니다. 지진은 8일 늦은 시각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스페인과 영국에 이어 카타르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모로코 구조당국과 함께 생존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은 산악지형 등으로 구조되어 접근이 어려운 가운데 당국은 실종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추정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에 참여 중인 국경 없는 소방대연합의 한 대원은 이번 지진의 파괴 수준이 절대적이라면서 제대로 서 있는 가옥이 한 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00년여 만에 가장 강력한 이번 지진으로 유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마라케시 구시가 건물들 일부가 손상됐으며 아틀라스 산맥 소재 12세기의 틴멜 모스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히켐 치쿠아트 리비아 동부 민간항공부 장관 겸 비상위원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르나시의 상황이 매우 처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치쿠아트 장관은 자신이 시찰한 데르나시는 도시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바다와 계곡, 건물 아래 등 곳곳에 시신이 놓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르나시에서 수습된 시신의 수만 1,000구 이상이고 최종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2,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도 이번 폭풍으로 희생된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리비아 동부 보건장관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데르나에서 실종된 사람이 6,000명에 이른다며 하지만 데르나는 여러 피해 지역 중 일부일 뿐이어서 사상자는 계속 늘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독일, 이집트, 카타르, 이란 등 여러 나라가 리비아에 구조 지원과 원조를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이후 동부의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오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가운데 페스코프 대변인은 구체적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양자 정상회담과 함께 대표단 간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P통신 등은 이날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전했으며 러시아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나즈돌나야 강을 건넜다고 이날 오후 보도했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 중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모종의 탄약이나 물질적 지원을 고려 중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영구화시키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당국자도 어제 VOA의 논평 요청에 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그러한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탑재 가능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어제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내에서 155mm포를 이용한 집속탄 사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최대 306km를 비행할 수 있는 육군 전술미사일 체계 ATACMS 또는 집속탄 탑재된 사거리 약 70km에 유도형 다연장 발사로켓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151mm포의 최대 사거리는 약 28km로 미국이 이 같은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깊숙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을 대거 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한편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간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1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행단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 서열 1위와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박태성 당 비서와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수행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용 당 비서와 박훈 내각 부총리 등도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수행단의 면면은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때와 달리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가 갖는 군사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2019년 4월 김 위원장 방러 당시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교부문 인사를 중심으로 수행단이 구성됐었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12일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당 비서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해군사령관이 김명식과 함께 북한이 무기 거래로 러시아로부터 챙길 수 있는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아울러 북러 간 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해군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춘용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포탄 등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김 위원장의 최근 군수공장 시찰 때 수행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탄약 지원,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군 정찰위성, 전략무기 개발 기술 대북 전수, 북러 합동훈련 등 세 갈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박정천이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 포병, 탄약, 그리고 리병철은 전략무기 담당이고요. 그리고 해군사령관이 갔다는 것은 최근에 잠수함 기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또 만약에 연합훈련이 이루어진다면 해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런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수행단의 면면을 공개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행보라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장기적인 군사협력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비공개화되거나 은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식적인 외교 의전 형식을 빌려서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회담 형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공식화하는 의미를 오히려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북러 정상회담은 외교적인 메시지도 포함된 군사협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행단의 오수용 경제부장과 건설 담당 박훈 내각 부총리, 한광상 경공업 부장이 포함되면서 북러 정상회담 테이블에 경제협력과 식량 지원 문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박훈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며 한광상 경공업 부장의 경우도 노동자 송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교역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된 북한이 러시아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고 주요 고지 점령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안이긴 한데 이걸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자원일 가능성이 높다. 식량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 행사 이후 수일 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러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경고에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아닌 양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양국 관계와 영내, 글로벌 무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회담 후 공식 만찬이 이어지겠지만 기자회견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참여했던 러시아가 이를 어길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 위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러시아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 군부 인사들이 대거 수행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은 대미 공동전선 차원의 상징적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고 북한도 못지않게 불량 국가로 찍혀 있는데 미국 주도의 세계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군사 쪽에 인사들이 많이 간 거죠.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원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모스크바엔 한국 대사관이 있고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교역 파트너이고 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간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란 점을 양국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n terms of what our reaction will be to it, so we're going to monitor very closely the outcome of this meeting. I will remind both countries.
이어 우리는 물론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집행해 왔다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년 반 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꿈을 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한 희망과 기대는 실패했고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year and a half ago, President Putin launched this war against Ukraine with its full-scale aggression.
이어 1년 반이 지난 지금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게 군사 지원을 구걸하기 위해 굽실거리며 자국을 여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주말에 마무리된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주요 정상을 만났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그가 버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이는 그의 행동으로 자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fact that it comes just after the G20 this weekend where President Biden was there meeting with his fellow counterparts.
이어 그가 군사적 노력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상황을 추측하기 전에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 want to wait and see what the outcome of the meeting is before speculating, but we have always looked to.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에 거듭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안 왓슨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힌 북러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성명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두 나라의 불법 무기 거래 가능성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일에서 1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을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방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여러 종류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상당량 공급받는 점증하는 무기 이전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양국 대화에서 다음 단계이자 어쩌면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can only be seen as the next and maybe final step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대담 행사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의 이런 도발과 무모한 안보리 결의 무시 행위에 맞서 국제사회는 단결돼 있다며 영내에서 북한 등이 제기하는 도발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against such provocations and reckless disregard of the security.
이어 북한의 공격적인 태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충돌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화의 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고 긴장 유발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왔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대화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침묵에도 우리는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정부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절히 대응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북한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선택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외국의 영향력이 김정은 유일 권력을 약화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와의 단절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see happening in Pyongyang and the choices the regime continues to make are deeply troubling.
이런 폐쇄적 모델, 즉 국제적 개입을 꺼리고 군사력 개발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는 건 경제 침체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초래했고 북한을 절박한 전략적 코너에 몰아넣어 정권 지지자수를 줄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역내 두 파트너, 즉 러시아,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 즉 김정은의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서명한 여러 무담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현 정부의 동맹 관련 조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군사 부분에서 미국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군사 훈련 재개 결정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So having strategic assets like nuclear capable bombers o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그러면서 핵 폭격기나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 육해공에 다시 전개하는 건 미국의 존재감, 즉 미국이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실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실제 억지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불법적인 무기 거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고립된 국가들 간의 의존을 훨씬 넘어서는 국제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수일 내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11일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한 거래는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략적 실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 의지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 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이 다시 회동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조 방안 등을 논하는 임시 협의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1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일 내 러시아에 올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지난 4일 재개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한편 유엔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react to any of the developments as they come. Obviously, meetings of the Security Council are decisions.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은 회원국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민감한 군사 경제 부문에서 전방위적 거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정상의 어떤 논의도 유럽과 아시아 안보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아직은 북러 연대에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는 중국의 셈법이 관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려는 두 왕따 국가의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국제적으로 소외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고립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es, essentially we're talking about two pariah states that have realized they're quite isolated.
신킨 연구원은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국제적인 대응 조치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모든 종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도움을 바라는 러시아의 간절함을 지렛대로 사용해 국제적 관심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그것을 기꺼이 제공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북러 정상 간 만남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특히 이것은 러시아의 절망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is is, it's a sign of desperation, particularly from Russi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했던 에라스 국장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 정부로서는 북한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우방이라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거래 등 군사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진전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인력과 식량,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은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원하는 것은 명백히 추가적인 포탄 공급이라며 로켓이나 전차용 포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용 포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을 지낸 웰스 연구원은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근 여러 차례 실패한 위성 발사와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교한 능력을 비롯해 핵잠수함의 최신 기술 등 첨단 무기 분야의 기술 이전을 러시아에 요청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need, but the speculation is very strong that they
아울러 북한의 매우 부족한 식량과 원자재 등도 북한이 원하는 논의 주제에 확실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확보해 진전 속도를 배가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방과 경제 문제를 협력 가능한 주요 영역으로 꼽으면서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확대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d called back some of their workers recently, but they may want to enhance.
북한은 정권을 위한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줄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할 것이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력을 공급받길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회담은 첫 정상회담보다 영내 안보와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어떤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meeting where nothing good comes from it in terms of the
신틴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기 위해 로켓과 폭탄을 확보하는 것이나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상황 모두 국제사회 전체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다음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전 부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내 자유 민주 진영이 전례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Most prominently, this includes, of course, a dramatically strengthened relationship with Australia and Japan.
호주와 일본이 방위 협력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역사 갈등으로 오랜 기간 진전에 어려움을 겪던 일본과 한국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영내 다자간 군사훈련에 정기적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인도도 미국과 일본, 호주와 함께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 활동을 늘리는 것은 모두 러시아의 노골적인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기인한 새로운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안보 협력에 참여하고 국내 일부 반대 여론을 조율하려 노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중러 연대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며 미한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북중러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 중국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e Chinese position has been very interesting. It's quite nuanced and
중국과 이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높은 수준의 무기와 다량의 포탄을 보유한 중국이 아닌 북한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적당한 우호적 관계를 보이긴 하겠지만 북중러 3국이 한 몸처럼 국제사회에 비칠 수 있는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협력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전 부회장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매우 조심스럽게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 같은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find the middle way and I think intelligent policymakers in the West who
웨스 전 부회장은 중국은 북러 협력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수준일 것이라면서 북러와 달리 중국 경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 무역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위 당국자를 중국에 파견해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인 것은 훌륭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도 영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50년, 10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for the next 50 or 100 years.
에라스 국장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러시아, 북한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북러와 단순히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경쟁자 또는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열세를 쥐고 있는 중국은 올해 들어 해상과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방조방관하며 국제사회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올해 들어 선박 20척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또 매년 상한선을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경로를 통해 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다른 나라 선박이 북한 선박을 관리하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도 포착됐는데 이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없던 일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올해에만 주류 수백만 달러치를 수입하며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수입 규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 위반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이 중국 정부의 묵인 혹은 느슨한 단속 때문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이 구매한 중고선박은 8일 현재까지 27척으로 이들은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30척에 가까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와 관련해 최근 BOA에 중국이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과 관련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20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도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압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들이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서한에 명시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 등은 북한이 이미 이 상한선을 넘긴 것은 물론 북한의 주요 유류 획득 통로가 중국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북한 최대 유류시설이 밀집한 남포항구에 드나든 유조선 92척을 찾아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남포의 유조선이 정박한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양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남포에서 포착된 42척의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42만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치 위원은 중국의 제재 족쇄가 풀리면서 우리는 훨씬 더 뻔뻔하게 이루어지는 유류에 대한 직접 운송을 보고 있다며 이는 분명 대북 정제유 제품에 대한 50만 배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of the loosening of the shackles of sanctions by China, that we're seeing more.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사례도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와 북한 화물선 남포 5호 등 4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제3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이들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자국 회사에 이런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제재 위반을 일부 회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자국 회사나 개인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례로 한국 외교부는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지난 몇 년간 빈번해지자 지난해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관련국과 기관, 개인 등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해상 보험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장소는 해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비어있는 중국 해관청사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약 550만 달러에 달하는 위스키 등 증류주와 와인을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기록한 고급 주류 수입액 424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BOE에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상품은 보통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찾는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없는 만큼 외국인보단 분명 북한 내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It's also interesting because those kinds of products we usually thought of as going to foreign tourists, you know, for the hotels.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류가 사치품이 아니라는 논리로 북한의 위스키와 와인 수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BOE는 7일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를 분석해 최소 34명의 북한 출신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년에 10명 내외의 북한 연구진이 중국에서 포착됐던 전례와 비교할 때 약 3배 급증한 것입니다. 이들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는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안보리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진의 연구 분야가 이공계인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포착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의 현 대북 제재 체제를 자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덩수항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라민 툴로이 경제기업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툴로이 차관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교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정부, 기업, 학계 파트너와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툴루이 차관보는 11일과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정부 관료들과 만나 주요 7개국의 우선순위와 양자간 협력,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식량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업계 대표, 학계 인사들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과 기회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변인실은 툴리 차관부가 13일과 14일 서울에 있는 동안 정부 대표와 민간 부문 파트너와 만나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투자,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툴리 차관부의 일본, 한국 방문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단지에서도 주요 시설의 가동과 건설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1일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갱도 인근과 지원시설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설 내 여러 곳에서 건설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와 방사화학실험실에서의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보수 활동 조짐을 관측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는 일부 건물이 개조되고 건물이 새로 건설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중단된 상태며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오염처리수 방출에 대한 일본 측의 실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도쿄전력이 IAEA에 보고하는 데이터는 예상 수준 이내라면서 최근 발전소 인근 해수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의 운영 제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류기간 IAEA의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확인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방출 설비 결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국이 오염처리수 해상 방류를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바다에서 생산한 소금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고 우려한 일부 중국인들이 러시아 소금광산에서 생산한 소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11일 시작돼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IAEA 정기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소장을 전달하려던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평양의 외교 당국 대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냈지만 결국 반송 처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대북 소장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소장 송달을 맡은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의 운송 현황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1일 최종 운송 불가 판정을 받고 현재 워싱턴 DC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배송 경로를 추적해보니 해당 우편물은 지난 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을 출발한 뒤 다음 날인 8일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일 배달이 연기됐으며 주말을 넘기고 11일 다시 시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우편물이 북한 대표부에 전달되지 못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덱스가 더 이상 배송을 시도하지 않고 반송 처리한 사실로 미뤄 북한 대표부가 수신을 거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지난해 7월 소장 원문과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평양으로 발송했지만 이 우편물은 미국을 떠나지도 못한 채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국무부는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건 전달을 포함해 북한에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의 소장을 대신 송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은 북한 대표부에 직접 우편물을 보내는 방안과 더불어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X, 구 트위터 계정의 피소 사실을 통지하고 동시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광고를 통해 소송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우선 북한 대표부에 소장 전달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X를 통해서만 소송 내용을 알리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알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할 경우 재판부가 소장 전달 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까지 막히면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소장을 공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에 배상 책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공식 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 송달 방법을 고심하는 대북 소송인은 적군파 테러 피해자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은 각각 지난 2020년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소장은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는데 마찬가지로 소장 송달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의 경우 아직 북한에 최종 판결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예방접종 물량이 또다시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소아마비 백신이 유일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예방접종 물량이 없다며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적 대변인은 8일 유니세프의 추가 대북지원 물자 반입 계획과 백신 재고 현황에 대한 BOE의 질문에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최근 북한에서 시행된 면역 캠페인에 따라 어린이 약 53만 3천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소아마비 백신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원 물자가 반입되지 못하면서 백신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중간 철도 운행이 일시 재개된 지난해 11월 결핵용 BCG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비형 간염 등 혼합 백신을 북한에 보냈고 지난 3월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 114만 회분을 접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다시 발생한 백신 부족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백신을 반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홍역과 풍진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포함해 모든 백신의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상적인 예방접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예,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9월 10일 인류 최초의 달 탐사 로켓인 옛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가 발사됩니다. 달 착륙에 실패하고 충돌했지만 처음으로 달에 도달한 인공 우주선인 것입니다. 소련은 루나 2호에 이어 두 번째 무인 우주 탐사선인 루나 3호를 1959년 10월 4일 발사해 달의 뒷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6년 2월 루나 9호가 다섯 장의 흑백 사진을 전송합니다. 달 표면을 자세히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1966년 3월 루나 10호는 달 주위를 도는 첫 인공위성이 됩니다. 이후로도 소련은 탐사차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등 우주탐사를 계속합니다. 당시 미국도 달 탐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착륙한 것입니다. 1959년 9월 10일 인류 최초의 달 탐사 로켓인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가 발사된 지 10년 만에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2007년 9월 12일 필리핀의 반부패 특별법원이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에게 재임 중 부정축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불법 도박업체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2000년 하반기 불법 뇌물 수수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밝혀지면서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분노한 국민들이 퇴진 시위를 벌이면서 2001년 1월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임 후에도 각종 부정부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007년 9월 12일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인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영화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역을 맡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1969년 산후안 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상원의원을 지냈고 1998년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